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 그 끝난 후에 그 김밥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주셨어요. 떡이랑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다 먹을 수가 없어서 옆집 저희 집 가운데 있고 양쪽 집에 한쪽에는 애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애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부부가 사는데 그냥 한번 양쪽 집에다가 갖다 줘보자. 요즘 한국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혹시 아냐 또 좋아할지.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한쪽 집은 평소에 뭐 우리가 별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별로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김밥도 주고 떡도 줬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김밥은 먹지만 떡은 잘 안 먹습니다. 한국 떡 주면은. 그런데 자기가 코리안 푼 너무나 좋아한다면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도 받고 떡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 집은 애가 있어요. 애가 한 두 명인데 막내는 좀 어리고 큰애가 이제 중학교 이제 5학년 6학년쯤 이제 중학교 가기를 앞두고 있는데 김밥을 갖다 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딸이 너무나 김밥을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뭐죠 김밥 언 김밥 판대가 있잖아요. 그 가가지고 그 갑자기 그 가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쵸 다 아시는구나. 가가지고 김밥을 사다가 그것을 가지고 학교 도시락으로 싸간대요. 와 그래서 한국 음식이 진짜 많이 먹기는 먹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아이들 어린 그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한국 컬처에 대한 강한 임팩트를 준 게 뭐냐면 작년에 히트를 친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한 편이 막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나온 노래 하나가 막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든이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딱 보니까 내용은 뭐 귀신에 대한 이야기고 해가지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정말로 많은 곳에서 그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골든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음이 높고 가끔 가다가 영어 가사 가운데 한국말이 나오긴 나오는데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뭐 그래서 그냥 이게 유행하구나 했는데 이제 만화 영화에 그 다음에 사람이 직접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막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 미국 유명한 TV쇼에서 그 가수들이 그 그룹이 이제 오늘 밤에 우리 프로그램에 나온다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른 그 가수들이 직접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그것이 막 순식간에 며칠 만에 100만 뷰 이상을 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월드컵 때 그 메인 작사 작곡하고 노래 부른 자매가 월드컵 개막식에 나와가지고 노래 불렀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영향을 줍니다. 이제 그 골든이라는 노래를 보면은 막 업 해가지고 되게 높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그렇게 한국을 세계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것이 다 영화를 만든 감독이라든지 노래를 부른 사람들, 다음에 그 리서치한 사람들이 다 미국, 캐나다의 2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문화를 알고 서양의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한국의 것을 소개할 때 그것이 가장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유명하니까 좀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 감독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 유재석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감독이 일부러 노래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하이음으로, 하이노트로 해가지고 막 20번, 30번 반복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수가 높은 고음을 시원하게 터트릴 때에 듣는 사람의 기분도 확 업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필링을 듣는 사람들도 느끼게 해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은 이 가사 자체가 꿈과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나는 좀 외롭다. 나 이거 어떡하지? 뭐 처음 가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외롭고 힘들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나비 고나비 막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We are going up, up, up. It's a moment. 우리 타임이다. 우리 같이 목소리 한번 높여보자.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으냐면은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막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른 분들도, 노래를 부른 가수들도 실질적으로 라이브를 할 때는 그 메인 보컬이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 키 낮춰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온 키로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도전을 하는데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딱 성공한 사람은 어떤 음악성에 있어서, 노래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어떻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노래에 열광할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우리 말씀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골든이라는 그 업이 생각났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할 수 없어요. 그 영화 자체가 약간 환타지적인 거예요. 많은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그 티네이저 아니면 어린 그 소녀들이 막 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꿈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무엇인가를 이루어놔야 되는데, 막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얼마 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대리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절제하고 또 안 보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아니 뭐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좀 더 나은 환경을 원하는데 그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에서, 좋은 학군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좀 모자라요. 또 거기 가기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감당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냐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곳에 돌아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욕심들이, 그러한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성경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푯대를 향해 달려가라. 푯대를 향해 간다는 게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달려간다, 이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할 때에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사냥꾼이 짐승을 쫓아가는 그러한 집요함과 열정이에요. 군인이 적을 추적할 때에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대충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푯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것은, 그렇지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경주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가라,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때로는 세상은 아니더라도 이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열심,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아침에 와서는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내 마음속에 때로는 감사한 마음도 없고 내 마음속에 예배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지만 여러 가지 주변의 시선 때문에 혹시 억지로 오는 뭐 그런 겁니까? 내가 천국에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열심히 쫓아가야지 뭐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력 질주를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무엇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7절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모든 명예,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배설물이라는 그 단어가 어떠한 의미냐, 그냥 뭐 쓰레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보다 더 좀 뭐라고 그럴까, 그 거친 표현이 한마디로 짐승의 배설물, 그 다음에 그 음식이 썩은 그런 거,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결코 냄새도 맡고 싶지 않은 그런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끔 가다가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존재였고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스승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자부심이에요. 그 자리까지 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인 사람이었는데 율법의 열심이었어요.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그 행함,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도 꺼리낌이 없었어요.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진심으로 전력 질주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행위로 결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진짜 아주 핵심 율법주의자였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퍼런스로 사용하고 있는 그 책 중에 야망의 대가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모방적 야망이라고, 모방적 야망, 모방적 야망. 이게 뭐냐면은 비교해서 우월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방하는데 그 모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야망인 거예요. 야망. 타인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수근수근이에요. 마치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룹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예요. 마치 잘 나가고 있는 것지만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 이러한 우월성을 추구하는 열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썩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열정을 가지고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완전히 그의 삶이 가치관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자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라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아니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진짜 배설물 쓰레기로 여기고 그것을 완전히 멀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사도바울과 같은 어떤 우월성,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것이 낫지라는 어떤 그런 목록들이 있어요. 뭐 학벌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어요.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뭐 형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뭐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가, 내가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도 뭐 주님의 일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성의 목록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바울이 다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 열정은, 이 달려감은 뭐냐면은 세상에서는 한 사람만 승리하는 면류관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만 이기고 나머지는 다 그냥 경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루저라고 많이 하잖아요, 말.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 내가 달려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갈 수 있다면 나는 그 달려감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 눌러가지고 내가 1등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꼴찌가 되고, 아니 나는 그 길을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최선을, 나의 열정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러한 전력 질주, 달려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러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 동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알고자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알고자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그러한 알고자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온전히 가슴으로 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깊이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웨딩 세레머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하나가 됨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영적인, 육적인 그 모든 갈망함 가운데에 나오는 그러한 호기심이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지난주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때로는 그것이 그 알게 되는 과정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광야이지만 그 고통과 고난과 광야에서 영과 육이 나에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 영혼은 욕망한다라는 그 책을 쓴 분은 의사예요. 신경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밋밋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안에 갈망,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뭐예요? 막 뭔가를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냥 딱
꼭지만 물려주면 아니면 꼭지를 자기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막 무엇인가를 찾잖아요. 그게 욕구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의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지쳐요. 무기력해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떠한 그 영적인 그 갈망함이 있는데 때로는 그 갈망함을 억누른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좀 지나치는 것 같아. 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고 막 그거를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의무감, 밋밋한 의무감 속에 또 가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 사랑이 식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영혼은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 갈급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밟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비추시는 그 빛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따뜻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얼어붙었던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이 그 기도에 관한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는 의무예요. 그렇죠? 기도가 의무예요. 근데 그 의무를 지나면 그 은혜,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정말 내가 분위기 좋을 때에 내가 은혜 받을 때만 기도한다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해야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라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행하고 표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애착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애착.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혼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애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많은, 우리를 향한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유혹들을 막 이겨내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그 유혹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갈망함이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데 그거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것들이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 잘못된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우는 것도 강조하지만 비우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흘러넘치는 거.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내 영혼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욕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좋은 그 갈망만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감정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이해는 하지만 그 사람을 이해는 하지만 그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지라는 얼마나 그런 그 실망감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성적으로는 그 사람을, 그 환경을 다 이해하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나한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그냥 나한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한테, 아니 당신한테 유감은 없어요. 그냥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라, 내가 이 정도도 이겨내지 못하냐라는 그러한 낙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갈망함도 있고 내가 그래도 붙잡아야지라는 그 의무가 항상 긴장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의무가 긴장관계에 있을까요? 왜 의무예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라는 그 의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감정의 그 뜨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도 하지만 그 의무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한테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적인 순종이 때로는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결코 기도를,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실망,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야망,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것들을 온전히 몰아내는 길은 무엇이냐? 자꾸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누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온전히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오픈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가정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도 고민을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잡아야지, 내가 잡아야지, 내가 왜 못 잡을까라는 그러한 것,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잡아주셨고 나는 그 잡아주신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직 잡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목사나 장로나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어떤 내 직분이 연수가 교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때로는 자부심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고 오직 앞에 있는 푯대만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승점을 향해 가는데 그 결승점을 향해 가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달려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도 붙잡으려고, 나도 붙잡으려고, 나도 갚으려고 따라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히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채울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우는 그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그것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에 그토록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이것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력질주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신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관계된 말씀 중에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결코 여러분을 제가 직접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 여러분도 결코 목사를 직접 잡으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손을 직접 잡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잘못이 제일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를 직접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어는, 우리의 중심은 누구예요? 성령인 거,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리더들을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성령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열매로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무엇이 나를,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까? 왜 우리는 지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는 그런 달려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깨달은 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깨닫고 열심히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직분을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당회원 장로라는 그 직분을 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인간적으로 많은 수고들이 있지만 그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총남선교회, 총녀선교회, 특별히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기억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목사가, 장로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기쁨으로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만 결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또 동시에 여러분은 그렇다면 나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함께 섬기며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까, 그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달려갈 것인가,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확인하며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가득 찰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 세상이 아무리 어둠이고 그다음에 세상이 아무리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시카고 한연합장로교회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